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5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선수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도 아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4등을 한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참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1등, 2등, 3등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잘한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맡은 그 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긴장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받아 누리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또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빵의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야 정말로 너 맛있는 빵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빵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영광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데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샘물을 발견을 해서 거기에 엎드려서 기쁨으로 그 샘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그 샘물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야 시원하다 내가 여태껏 마셨던 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감탄을 할 때에 그 샘물에게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내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한숨만 쉬고 있고 늘 마음이 힘들어하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유혹하죠. 저곳에 가면은 가장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저곳에 가면은 너를 설레이게 하는 것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어리석게도 성도들 또 거기에 속아서 쫓아갑니다.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죠. TV에 푹 빠져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보고 있으면 그곳에 웃음도 있습니다.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편리함도 있죠. 그래서 푹 빠져 들어갑니다. 그곳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 집에 가보면 집은 50평 100평 굉장히 넓습니다만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살고 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설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었죠.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다윗은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갈증은요,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만한 다른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타오르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다른 시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시편 63편 1, 2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죠. 다윗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다윗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몇 번 넘어졌던 것을 제외하고는요 오로지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어떤 선물도 그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나라를 주셨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 그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권 때문에,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귀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죠. 나 그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하도록 한 주 원인은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천하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손에는 금과 진귀한 보석을 들고,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와서 듣고는요 감탄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관해서 들었던 그 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당신의 그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솔로몬은요 그 주변에서 그의 지혜로 인해서 인기 절정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왕들이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솔로몬과 동맹을 맺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그의 그 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능력을 향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그 능력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책임까지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받았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엉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그 얻었던 그 무엇, 그 응답, 크면 클수록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것의 응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눈이 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혼미한 상태로 간다면 그는 잠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성공에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는 다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또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꿈과 그 비전은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어떤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객이 절대로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가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셀 예배 나가서 함께 그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냥 뭐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내가 뭐가 된 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때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섞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응답을 많이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지전에 보면요. 초반에, 그 영화 초반에 보게 되면은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 국군입니다. 그 주인공 두 명과 더불어서 여러 명의 국군들이 공산당에게 포로가 되었죠. 근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인민군 대장이요,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냐? 그것은 너희들은 왜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이다. 두고 보라고. 이 전쟁은 7일 내에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군 포로들을요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수치입니다. 잡았던 적군을요 풀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적장이 이 국군들을 보니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려주어도 전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국이 해방이 되면은 그때 일어나서 조국 건설에 함께하자 이 말을 하면서 잡았던 포로들을요 그것도 군인을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수치죠 이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년이 지나서 휴전을 하기 직전입니다. 고지전에서 이 두 명의 주인공 국군과 그 인민군 대장의 부대가 서로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죽어가는 그 인민군 대장과 그리고 국군 이 주인공이 마주 대하게 됩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죽어가는 그 인민군 대장을 바라보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3년 전을 기억하나? 그때 당신이 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 했던 그 말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당신은 싸우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싸우나? 나는 이것이 궁금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 그 대장이, 적장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왜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는데 자꾸 싸우다가 보니까 나도 지금은 그 싸워야 될 이유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인민군 대장의 이 말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그러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신앙생활이요,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참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만큼은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망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내 위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이죠. 그냥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이미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 영상 자주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님에게로 내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만 되게 해 주옵소서.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a thousand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죠. 그래서 다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셔야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뒷전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본류이고 무엇이 가지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삽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삽의 마음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내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있어서 사모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삽이 늙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가장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삽은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혹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